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새벽 VOA 세계뉴스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연방소득세 납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세금 자료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과 17년 연방소득세를 각각 $750 납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과거 15년 중에서 10년 동안 납부한 연방소득세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미 연방국세청은 미국 납세자의 평균 소득세가 2017년 기준 $12,200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부한 금액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신문은 또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공개에는 4억 3,49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명시했으나 세금 보고서에는 4,740만 달러의 금전적 손실을 본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납부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거부해왔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과 미 하원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이 같은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일축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세금 내역이 추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내 계속되는 시아파의 공격으로 인해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폐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이라크 관계자를 인용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일주일 전 바르암 찰리 이라크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라크 내 미국 대사관의 폐쇄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찰리 대통령의 대화 내용은 이라크 뉴스 웹사이트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 뒤 미국은 27일까지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계속되는 이란 지원 무장단체의 미국 대사관 공격에 이라크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라크 내 철수를 묻는 질문에 외교대화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의 로켓포 공격은 미국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에도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자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7일 동부 델라웨어주에서 보수 색깔이 짙은 대법원이 낙태와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미국 국민이 차기 대통령과 의회를 선출하는 절차를 마칠 때까지 상원은 새 대법관을 인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루스 베이더 긴즈베그 전 연방대법관이 별세하자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베럿, 제7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베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확정될 경우 미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 구성이 6대3으로 재편됩니다. 한편 상원은 다음 달 10일부터 인준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10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약 99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0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라질이 14만 1천여 명, 인도가 9만 5천여 명, 멕시코 7만 6천여 명으로 높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확진자는 3,31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도 미국이 711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인도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여 명씩 늘고 있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달 말에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매달 초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NHK 방송이 27일 보도했습니다. NHK 방송은 이날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달 초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새로 취임한 스가 요시대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 계획은 스가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 이후 이뤄졌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통신선 복구 등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해결을 위한 북한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공무원 사살과 관련한 북한의 사과 표명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북한 지도자의 사과는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오전에 황해도와 남포, 함흥과 김책 지역이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흐리고 비 내립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일부 지역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낮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또 양강도 지역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과 김영권이 5도에서 시작되고 신의주는 16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11도까지 오르고 원산은 26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 동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 서해상에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통신선 복구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북한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공동조사를 요구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선 안 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사상 처음이라며 김 위원장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며 실효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 우선 남북 군사통신선을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남북한 양측은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뒤 북한 서해상에서 피살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서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군이 A씨를 총격한 뒤 불태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A씨를 총격한 것은 맞지만 그 뒤 사라졌고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 때문에 27일 청와대에서 관계안보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의 이 같은 요청에 앞서 27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측이 시신 수색 과정에서 자기 측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들도 수색을 전개할 계획이고 시신 수습 때 한국에 송환할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 두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남북 간 해상 경계선으로 여기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신 이보다 남쪽에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 경계선을 주장해왔습니다. 한국 측은 그러나 북한 측이 문제 삼고 있는 NLL 남쪽 수역에서 수색 작업을 정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입니다.
기본적으로 NLL은 우리가 과거에도 수차례 얘기해왔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인 해상 붕괴선이다. 그리고 NLL이 준수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정부의 변함없는 그 원칙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NLL 문제를 새삼 꺼내든 것은 진상조사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꺼내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화재의 중심을 자신들의 민간인 사살 행위에서 영토 분쟁, 영해 분쟁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 이슈를 크게 가져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보자는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비무장한 민간인을 상대로 일어난 참혹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김정은 체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독재체제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해왔거든요. 이걸 만일에 과거식으로 위아무야하거나 덮는다거나 은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김정은 체제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여기 오토원배시 사건까지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또 전 세계가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은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8일째 이어갔습니다. 해경은 A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이 NLL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연평도 서쪽부터 소청도 남쪽까지 가로 96km, 세로 18.5km 해상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해군과 함께 수색 중입니다. 해군은 서해 NLL과 가까운 4개 구역을, 해경이 그 아래쪽 나머지 4개 해상을 맡았습니다. 이날 집중수색에는 해경과 해군함정 36척과 어업지도선 9척 등 선박 45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인 공무원 사살과 관련한 북한의 사과 표명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북한의 사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살해당한 한국 공무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한 동맹인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에 대한 한국의 촉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이 한국에 해명과 사과를 전한 것을 안다며 이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서 최근 한국의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격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인 사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데 대해서 남북관계를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도 남북연락사무소의 필요성에 공감했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사과 표명이 전반적인 상황 악화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번 한국 공무원 사살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부대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며 모호한 행동수칙에 대한 해석 문제가 주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한국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는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수 국장에 따라서 북한은 이번 사건이 더욱 확대되게 하지 않기 위해 다소 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관점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도 이번 사과가 나온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North Korea is going through, you know, massive internal crises. They've been hit by three typhoons. They are dealing with COVID-19.
북한은 태풍 피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굶주림 등 내부적으로 대형 악재에 직면한 상황이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추가하길 원치 않았고 이에 따라 사과가 나왔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번 북한의 사과는 전략과 계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려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suspect that the North Koreans didn't want to engender a kind of worldwide backlash. First of all, murder.
북한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자신들에 대한 일종의 세계적 역풍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사살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추가 조치를 취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했고 이것이 사과의 근원이 됐다고 힐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과거 북한이 한국 정부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이번 사과는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 why now? Well, one, because this South Korean citizen was killed and it's been reported by the media.
그러면서 왜 지금이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만 한국인이 사살됐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으며 또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잔인한 점이 분명한 만큼 북한은 해야 할 사과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과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명백히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그런 점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감추는 건 북한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When all the facts are clearly outlined in public, it's harder for North Korea to claim the event hasn't happened.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사과가 한반도 상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had to be some sort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비록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이번 사건은 연락망이 계속 가동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이번 비극적 사건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스 국장은 이번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North Korea is willing to engage with South Korea until they know what the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북한은 한국과의 관여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자신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려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네 연구원은 남북한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하는 등 북한이 대화 재개에 의지를 보인 건 사실이지만 올해 북한이 여러 차례 엇갈린 신호를 보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다른 기관과 인물 등이 한국의 대화 제안을 거절해왔고 심지어 강경한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 남북 간 정상 친서 교환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클링네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과 미국 대선까지는 모든 게 멈춘 상태라며 이 모든 게 지나가야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과나 남북한 정상의 친서 교환 등이 미북 대화 재개에 별다른 돌파구를 만들 것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고스 국장은 미북 간 대화 재개는 미국이 얼마나 유연성을 보이는지에 달린 문제라며 대선을 약 40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의제로 제시하거나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given the fact that we're going into, you know, the last 40 days of the election, it's kind of hard to believe that one, the United States.
힐 전 차관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feels they've made progress in talks because they've broken out of their diplomatic isolation And I think they're kind of hopeful.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전을 이뤘다고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방 세계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흐르길 바라고 있을 것이란 겁니다. 힐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라며 문제는 현 시점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최근 발생한 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북한 지도자의 사과는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유엔 대사와 하원 의원을 지내며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던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간 긴장 상황은 미북 관계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사과가 미북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미국의 대북 인도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리처드슨 전 주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북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여파로 북한은 더욱 문을 걸어 잠그는 양상입니다. 꽉 막힌 미북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진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민간인이 북한 군인들에 의해 사살되고 불에 태워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 김정은이 극히 특이하고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자칫 남북 관계가 극도로 냉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였고 한국과 긴장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좋은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공격, 위협에 대한 1차 피해자는 3만 명 가까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 긴장은 미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북한의 이번 신호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호전돼야 합니다. 미북 관계를 움직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미북 대화가 장기간 재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북한 당국이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관망하겠다는 선택을 한 건 분명합니다. 북한은 한 달 정도 남은 대선 이후에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결정할 텐데요. 따라서 지금은 사실 많은 것을 기대할 시점은 아닙니다. 그저 한반도 내 긴장이 촉발되지 않는 선을 유지하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후 차기 미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북한과 소프트 외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프트 파워를 보여줘야 합니다. 합의 도출과 신뢰 구축을 위해서 말이죠.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째, 제가 부시 행정부 때 한 일인데 북한과 미군 유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300구가 여전히 북한에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공동 발굴을 재개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적 문제 협력이 필요하고요. 미국 거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울러 종교자유의 메시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교황의 방북 추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군사분계선 WMG에 교황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전에 이런 조치들을 먼저 추진하길 희망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소프트 외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깜짝 놀랄만한 사건,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 대선이 향방을 가를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세 차례 TV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반드시 북한과 관련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북 양측 모두 대선 전 정상회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김여정의 방미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은 대선 전 뭔가 큰 이벤트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실무급 협상도 오랜 기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꽉 막힌 미북 관계 과연 풀려면 어떤 실마리, 북유가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양측 모두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정상 간 만남이 아닌 실무진 협상을 통해 점진적 조치를 이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균형한 협상가입니다.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알 겁니다.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하거나 미국이 먼저 대북 제재를 모두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상대방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려고 한다면 답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소프트 파워입니다. 인도적 협력, 저는 무조건 북한을 지원하겠다, 돕겠다는 제스처보다는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과 관련해서는요,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북한에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북한의 문을 열 수 있는 건 전염병 방역 분야가 가장 유력합니다. 자연재해 피해 복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한 채 장기간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과 국경을 맞댄 상황에서 분명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뿐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북중 국경에서 들어와야 하는 화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검역 기간이 길기 때문인데 미국은 이 화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죠. 수화물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에 대한 현실적 지침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것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과 협상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북한과 협상해야 하는 미국 관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북한과의 협상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독특한 건 사실입니다. 다 온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교훈은 북한이 만약 성명을 발표할 경우 마지막 문장이나 특히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빌 리차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로부터 꽉 막힌 미북 관계 돌파구를 열 방안과 앞으로의 미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인 기자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민간인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25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투명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남북한이 2018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국경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고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이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5일 열린 제64차 총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May I now take that the conference wishes to adopt the draft resolution in document GC64/L3. So decided.
결의안은 먼저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노골적인 무시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완전한 NPT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북, 남북 대화 등 외교적 관여를 계속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을 포함해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캐나다의 헤이디 훌란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 겸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는 결의안 취지를 설명하며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send a united message that the DPRK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s state.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으며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IAEA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한 1993년 이후 28년 연속 북한의 NPT 복귀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빈 주재 미 국제기구 대표부의 제키 월코트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이후 발언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s ready to resume negotiations with DPRK to make progress towards realizing the commitments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made in Singapore.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고 월코트 대사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데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남북한 지도자 간의 일련의 역사적인 만남이 중요한 공약을 이끌었다면서 앞으로의 임무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자신들의 비핵화 약속을 유지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이런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IAEA 결의안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기반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일본의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1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이번 64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IAEA 총회를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댄 브루에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총회에 전달한 영상 연설에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ready to make progress toward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미국은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이룰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는 겁니다. 브레이트 장관은 이런 목표를 위한 협상에 동참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군 재배치 검토를 밝힌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의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나온 건 리처드 그린넬 전 독일 주재 대사에 이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두 번째입니다. 상원 정보위원장 대행인 루비오 의원은 24일 한국과 서유럽 일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에 대한 재검토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 do think you'll see a re-examination of both our presence in South Korea and our presence in parts of Western Europe and the NATO alliance. I don't think, I hope you won't. It's not an abandonment of either one, but certainly a modernization of both of those relationships.
루비오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어느 정도가 협상 전략이고 어느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지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불쑥 주한미군 배치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원의 이런 발언은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자신의 견해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루비오원은 동맹국들, 특히 선진국들이 적어도 자국 영토는 보호할 역량을 갖췄다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선진국들의 그리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며 지금 한국의 경우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at least be able to expect from your allies that they are capable, especially, you know, developed nations, that they are capable of protecting their national territory.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확인한 적은 없지만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 7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국가 국방전략 이행보고서에서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 몇몇 전투 사령부에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날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민주당 주도로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합니다. 상원과 하원은 지난 7월 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미한 양국의 상호 이익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r our committee believes that the U.S. presence there in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한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전 세계의 미군 배치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8월 무역액이 전달에 비해서 크게 줄면서 두 달 연속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누적 무역액은 약 20년 전으로 후퇴한 수준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한 달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전달보다 약 65% 감소한 2,583만 달러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중국에 657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1,926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해 전달에 비해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3월 무역액 1,864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후 4월과 5월 각각 2,400만 달러와 6,331만 달러의 무역액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또 6월에는 9,680만 달러까지 무역액을 늘리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7월에는 무역액 7,384만 달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난 4월의 무역액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7월부터 북중 무역액이 계속 감소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 조치를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BOE에 지난 7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며 북한 당국이 외부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언론들은 국가정보원의 국회 현안 보고를 인용해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위기감이 7월부터 고조돼 최대 비상방역 체제로 전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8월 북중 무역에선 북한의 대중 수입이 수출의 하락폭보다 크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8월 대중 수입액인 1,926만 달러는 7월에 6,586만 달러나 6월에 8,767만 달러에 비해 최대 7천만 달러, 즉 8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국경 봉쇄 직후인 3월의 수입액 1,803만 달러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반면 8월의 대중 수출액은 7월과 6월에 비해 각각 17%와 28% 떨어져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은 이미 국제사회 대북 제재 영향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또 한 번 무역액이 급감하면서 북한 경제가 이중고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8월 북한의 누적 대중 무역액은 5억 1,035만 달러로 이는 2002년에 4억 5천만 달러 이후 최저입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1월에서 8월 무역에서 1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1월에서 8월 최대 무역액을 기록한 건 40억 9,700만 달러를 나타냈던 2013년이었는데 이는 올해에 비하면 무려 약 40억 7천만 달러나 많은 액수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해도 북한의 대중 무역 감소폭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관총사에 따르면 8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무역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6%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역액은 70.1%나 줄어 중국과 8월 한 달간 무역 기록을 남긴 200여 개 나라 중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감소폭이 베트남과 태국, 러시아 등 중국과 국경을 맞댄 다른 나라들보다 유난히 크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해관총서 자료에는 베트남과 태국의 8월 대중무역액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높아졌고 러시아는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대중무역이 국경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Of course, China has contiguous borders with many, many countries. I think it's tied with Russia as the most having the country with the most contiguous.
브라운 교수는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이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이들 나라들의 대중무역은 대부분 선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국경지대 인근의 중국 산업체들과의 교역에 집중하면서 무역도 열차를 이용한 형태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브라운 교수는 최근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대중 무역 감소폭이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저명한 국제인권회의인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탈북민이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잠재력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고 결코 저 자신의 존엄성을 통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오래 지속하는 것보다 차라리 꿈을 이루기 위해 죽겠다는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As long as I was in North Korea, I would never have the most fundamental human rights.
탈북민 박은희 씨는 25일 연례 국제인권행사인 오슬로 자유포럼에 참석해 북한을 위한 밝고 자유로운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자유를 위해 한국으로 탈북을 결심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박 씨는 북한에는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안전원이 200m마다 배치돼 주민들의 옷차림과 머리를 감시한다며 이들에게 머리와 부츠컷 바지를 길 한복판에서 잘렸던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경험이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그때부터 왜 개인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없는지 자문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 씨는 불의에 맞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예쁜 옷과 귀걸이를 하고 길을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이 꿈이었다며 이런 자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For this dream of freedom, I risked my life at a young age.
또 한국 내 재정착 과정에서 맞닥뜨린 많은 장애물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운영하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영어로 연설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북한 출신인 점을 밝히는 것이 부끄러운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탈북민 신분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만 3천 명의 탈북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Just like what the fellow defector told me, we must survive rather than wait for death.
박 씨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언론 보도 때문에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할 동료가 아니라 항상 도와야 하는 상대로만 여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단지 억압의 희생자로 보는 대신에 북한 주민들의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ust like how investors decided to invest in a company driven by the company's potential.
박 씨는 북한 주민, 특히 탈북민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한과 북한 사회를 밝고 자유로운 미래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유린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인권재단 주관으로 지난 2009년부터 열리고 있는 오슬로 자유포럼은 올해로 12번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사상 처음 가상회의 형식으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고 박 씨는 14명의 연사 중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그레이스 조, 정광일, 강철한, 박상학, 박연미, 이현서, 지성호 등 탈북민들이 연사로 참석해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주요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남북한 사회에 새로운 청년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부모 세대와 상당히 다른 정치적, 경제적 성향을 지닌 장마당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은 최근 젊은 청년 세대의 사회 진출을 축하하는 청년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각 분야 청년들을 만나 미래의 꿈을 향해 달려가라고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8일 북한도 청년절을 맞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청년절을 맞아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야외 경축 공연을 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청년 사랑의 위대한 경륜을 펼쳐가는 우리 당립품 속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청년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1980-90년대 태어나 청소년 시절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2,500만에 달하는 북한 인구의 14%에 해당되는 350만 명을 장마당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가 부모 세대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보다 돈벌이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함경북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일단은 생계라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지기주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보다는 개인의 삶, 그러한 인식으로 바뀐 것이죠.
생계와 돈벌이를 중시하는 장마당 세대의 가치관은 결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1등 신랑감은 보위 지도원, 군당 지도원, 군복무자, 당원의 순서였습니다. 지금도 보위 지도원은 1순위 신랑감입니다. 그러나 2등부터는 순위가 바뀌어 운전기사, 택시기사, 탈북자 가족이 인기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함경북도 라진에 살다가 2014년 한국으로 망명한 윤설미 씨가 유튜브에서 북한의 결혼 풍속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매파들 장가를 가야 될 아들이 있다 이러면 딱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죠. 아, 그 사람 지금 어디 보이 지도원이래. 그럼 1등. 아, 그 사람 운전기사고 택시 운전기사. 오, 대박. 아, 그 집 한라산 좋고. 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결된 사람들은 꾸준히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신문과 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는 수령과 노동당에 충성하는 청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탈북민들은 장마당 세대가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체제에 불만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만은 오랜 군복무입니다. 북한 젊은이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19살에 군대에 들어가 10년을 복무해야 하는데 이는 징병제를 채택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긴 복무기간입니다. 인민군의 부실한 식량 배급도 젊은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병사들은 하루 700g 이상의 쌀을 배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하루 400g의 강냉이를 배급받는 게 고작입니다. 성분 문제도 젊은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체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개 계층 50여 개 부류로 나눠놨습니다. 따라서 출신 성분이 나쁜 젊은이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갈 수 없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나만의 노래와 드라마를 접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라진 출신 탈북민 윤설미 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본 한국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대한민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죠. 처음으로 제가 봤던 드라마는 가을 동화였습니다.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장군의 아들, 뭐 어린 1990년도 후반대 유명했던 드라마들인데
과거에는 카세트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북한에 유입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동식 메모리 저장 장치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그리고 노트텔에 담겨 한류가 북한 젊은층에 널리 그리고 깊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북한에서 손전화기,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2012년부터 손전화기를 본격 보급했는데 당시 돈이 있던 장마당 상인과 젊은층이 주로 손전화기를 구입했습니다. 북한에는 100달러 이상의 휴대전화가 600만 대가량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는 아직 분명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장마당 세대가 처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큰 기대를 가졌다가 지금은 기대를 접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re probably getting disgruntled because a lot of what he's promised.
북한 사회의 허리로 등장한 청년 세대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오전에 황해도와 남포, 또 강원도 지역과 함흥 김책 지역이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흐립니다. 평안도 지역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 낮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동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오르는 곳이 많겠고 낮 최고기온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4도에서 7도 정도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남포가 오전까지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흐리고 안주와 수풍은 오전부터 한때 비 내리고 구성은 오후 한때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4도입니다. 남포와 구성도 14도, 양덕은 11도에서 시작되고 신의주는 아침 최저 기온이 16도입니다. 평안남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3도, 평안북도 지역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가 떨어져서 신의주가 20도, 구성이 2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까지 막다가 차차 구름 많거나 흐려집니다. 오후에 용현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15도에서 시작되고 사리원 괴성은 13도, 신계는 1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떨어져서 신계가 22도, 해주 사리원 23도, 괴성이 24도입니다. 자강도입니다. 흐리고 중강은 오전에 가끔 비 내리겠고 강계는 하루 종일 가끔 비 예보 있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11도, 강계 희천 13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이 어제보다 4도 떨어진 21도, 강계와 중강은 7도가 더 떨어져서 16도에서 17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강원도입니다. 오전까지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원산은 약간 강한 바람과 함께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과 장전의 아침 최저는 15도, 평강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이 22도, 원산 26도, 장전 24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구름 많이 낍니다. 물결은 동해가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 사기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연방소득세 납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세금 자료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과 17년 연방소득세를 각각 $750 납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소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과거 15년 중에서 10년 동안 납부한 연방소득세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미 연방국세청은 미국 납세자의 평균 소득세가 2017년 기준 $12,200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부한 금액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신문은 또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공개에는 4억 3,49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명시했으나 세금 보고서에는 4,740만 달러의 금전적 손실을 본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납부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거부해왔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과 미 하원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이 같은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내 계속되는 시아파의 공격으로 인해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폐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두 명의 이라크 관계자를 인용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일주일 전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라크 내 미국 대사관의 폐쇄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살리 대통령의 대화 내용은 이라크 뉴스 웹사이트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 뒤 미국은 27일까지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계속되는 이란 지원 무장단체의 미국 대사관 공격에 이라크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라크 내 철수를 묻는 질문에 외교 대화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의 로켓포 공격은 미국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에도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자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7일 동부 델라웨어주에서 보수 색깔이 짙은 대법원이 낙태와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미국 국민이 차기 대통령과 의회를 선출하는 절차를 마칠 때까지 상원은 새 대법관을 인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이 별세하자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베러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베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확정될 경우 미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 구성이 6대3으로 재편됩니다. 한편 상원은 다음 달 12일부터 인준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내달 초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NHK방송이 27일 보도했습니다. NHK방송은 이날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달 초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새로 취임한 스가요시 대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번 방문 계획은 지난 25일 스가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 이후 이뤄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핵심 외교 정책으로 표방한 반면 중국과의 관계 구축 목표를 갖고 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다음 달 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들도 폼페오 장관이 다음 달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화상으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8일 성명을 통해 G20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21일과 20일 화상으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